예, 이제 우리가 벌써 이 살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7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좀 이렇게 순서를 쭉 맞춰서 그냥 읽어만 봐도 아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벌써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사무엘 이제 하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 하 서론적인 부분들, 화려함만 보지 말고 어두운 그늘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 하는 이제 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새로운 책이 아니죠. 새로운 책이 아니라 이 사무엘 상서의 그 역사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원래 성경은 사무엘서가 한 권인데 그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두껍다 보니까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사사 시대를 걸쳐가면서 왕정 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의 통치를 요구했던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뽑혔던 사울이라는 그 왕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계속되는 사무엘 하는 이제 그 이 사울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죠. 그렇게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서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이제 죽는 얘기까지 살폈으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서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 성경이 뭐가 나옵니까? 열왕기 상하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에스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다음에 사실은 역대상하서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역대상하서는 그냥 이 앞에 있는 역사가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는 열왕기서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서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굳이 그 역대상하서를 거기다 넣은 이유는, 이 역대상하서를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 이걸 적었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시기부터 한 500년 후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런 시기에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적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 언약과 약속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 아이든 외국인이든 어때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계속 이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했는데, 그게 역사를 보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제 모세 이후에 아마도 처음 제대로 이것을 수행했던 사람이 에스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이제 그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제일 처음 시작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딱 거기까지 이 역대기를 쭉 적는 얘기가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역대기를 굳이 적었던 이유는 뭐냐?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대충 언제 적혀졌냐면 이 이스라엘이 결국 불순종하다가 망할 때 적혔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열왕기의 어떤 이 포커스는 뭐냐면 왜 우리가 망했냐라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열왕기서는 이제 살펴볼 열왕기서는. 근데 이 역대기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이 불순종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되돌아왔을 때 이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70년 동안 나라를 비워두면 거기를 누가 비워놓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 강국들이 다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껴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해내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뭐 주변에 방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정체성까지 잊어버리고 흔들거릴 때, 그때 이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의식을 주기 위해서 적혀진 게 이제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같은 시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적어간 포커스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그 나라의 어떤 자부심과 이런 걸 심어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를 포커스를 많이 했냐면 이제 우리가 살피는 사무엘하, 다윗과 솔로몬의 이 시대 이야기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기를 살펴가고 있지만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를 살필 때 함께 또 나와 있는 역대기를 잘 여러분들이 계속 참고하면서 보면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한쪽은 왜 패망했는가를 통해서 역사를 보고 한쪽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런 거다라고 역사를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다각도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가 적은 어쨌든 이 역대기는 이제 연대 순으로 살펴가다가 뭐 이 열왕기 상하 후에 잘 피는 게 아니라 좀 더 뒤에 우리가 말했던 역사의 복귀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뭐 굳이 살필 건 없습니다. 이랬다라고 한번 살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라고요? 지금 사무엘 후서인데 항상 우리가 지금 신의 산을 기준으로 계속 이 전체 역사를 계속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더듬어 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했던 약속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 역사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사사시대라는 이제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거기서 뭐 백성들이 다 무너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얘기에 살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사울과 다윗의 그런 결정적인 그래서 차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목숨을 건 순종을 하며 살았냐, 다윗처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타협과 변명의 삶을 살았냐라는 것을 포커스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서의 다윗은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사무엘 하에는 그가 좀 더 이제 좀 편안해지고 나아지고 훨씬 좋아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이 믿음의 모델 같은 삶을 산 이 다윗. 지금 우리도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다윗이 정말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피는 사무엘 하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런 다윗도 죄의 함정에 빠져서 그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잘못을 범하는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윗의 시대에는 그가 만든 이 문제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승승장구하던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삶의 어떤 정점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을 살필 때 단지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화려한 모습에만 눈을 뺏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어디서 다윗이 왜 결국 톱을 찍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타이타닉호의 크고 화려함 그 안에서 잔치 뭐 그 안에서 아주 뭐 럭셔리한 것에 눈을 뺏겨서 사실 정작 이제 이 빙산에 부딪혀서 이 작은 구멍으로 막 그 이 물이 새들어와서 언젠간 무너질 이거를 잘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살필 때 안 살핀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만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보는데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보여요. 그냥 그게 아니라 성경을 살피고 묵상하는 것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방법은 뭐냐. 이런 지금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아서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것들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정말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거장들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서 그들이 범하는 이 작은 죄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 결국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의 괴물이 돼서 당세대는 아니지만 점점 후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흩어버리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모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이고 뭐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단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 안에 그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 이해해보자. 뭐 어떻게, 뭐 당연히 죄인으로서 그들을 전도하고 품어야 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죄를 품고 그냥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이 딜레마가 여기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인생이 나오는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순종의 태도, 우리가 이미 살피기도 했었고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가 범하는 이 작은 죄들,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질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던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망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하서를 통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나안을 점령한 후인 이 사사시대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또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이 순종과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이 경고, 축복과 이 저주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심판과 멸망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된 대로 그냥 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법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에게 사랑의 법으로 대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 그대로라면 지금 400년이 넘도록 이 지경으로 살았으면 이미 홍수심판까지 다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불순종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징계해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사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백성답게 사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약속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위기와 어려움만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350여 년의 사사시대가 흘러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가 활동해 하는 그 시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아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라는 왕정국가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거죠. 이미 우리가 뭐 상서를 살피면서 이것을 보았지만 오늘 사무엘 하서를 다시 이해하기 위한 서론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왕정정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잘 전문적으로 설명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이 사람 위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명목은 뭡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명목하에 결국은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그 막강한 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신처럼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왕은 사람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돈과 식량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세금 명목으로 막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 그렇게 돌아가요, 사회가. 근데 명목은 좋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그 피해라는 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정말 끔찍하고 이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으로 막 등급이 나눠지고 나중에는 이 돈과 권력을 진 돈이 있고 권력을 지닐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에는 이제 왕이 아니라 결국은 따지고 보면 권세도 중요한데 그 권세도 돈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이 역사 처음부터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왕과 같은 권세를 쥐고 세계와 나라들을 흔들고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세계 경제 상황을 알고 있듯이 상위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왕도 돈이 있어야 행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권력을 가지고 돈과 함께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 돈과 이 권력이 결탁하는 날에는 이제는 정말 그거는 이 사탄이 저리 가라라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핏빨아먹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통치는 이런 게 아니었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오직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평등하며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주가 줄 수 있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뭐 대단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은 보이지 않고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명령과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법도와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간다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는 누구의 눈치 보고 누구에게 뺏기고 누구에게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통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삶의 방법, 이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언약과 약속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왕정 정치를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깨버리겠다 그 말인 거였겠죠. 그 사람이 사람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사회, 권력과 돈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삶의 이 형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편적인 일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마치 우리 교회 뭐 주원이나 뭐 아인이나 뭐 준이나 유리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유소년부 아이들끼리 왕이 돼서 누구는 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소설 그 파리대왕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각자의 생각을 따라 패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따라 편을 갈라서 그래서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나중엔 아이들이 막 살인도 서슴치 않는 아이들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약한 애들은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그 힘 있는 자에게 당하고 그렇게 결탁하고 그룹을 만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 똑같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거죠. 당신이 창조하시고 교제하고 섬기도록 창조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심판자가 되고 자기들끼리 군림자가 돼서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구한 이 목숨까지도 자기네 힘과 권세로 결탁한 힘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알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적어도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세상에 아무리 악독한 데라도 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조직도 필요하고 그 공의를 집행하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기관, 그런 왕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왕과 정부, 특히 사법을 맡은 곳에서의 이 공의롭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사실 정부의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요즘도 한국에서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을 이 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들 한데 어쨌든 그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정말 바른 사람이 서야 되는 건 맞아요. 이 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뭐 청문회니 뭐 이런 걸 통해 보는 것처럼 정직한 마음을 공의와 정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집행자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립하면 뭐가 나와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좀 위험하다 싶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온전한 공평과 정의를 이룰 그럴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사람은 완전히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연결된 관계와 자신의 이해, 손해 여부를 따라서 다 치우치고 편을 들게 돼요. 간혹 꽤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대여섯 살짜리 뭐 아니면 뭐 여기 티네이저 정도 애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도 참 무서운 존재, 사람이 무서운 존재인데 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을 꼬드기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의 생각에 거짓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전부가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사탄까지 개입하는 이런 사회는 어때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일을 만든 사람도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저질렀는데 수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자, 이런 이 역사의 흐름이 지금 이 왕정 정치와 신정 정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는 삶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까지 나오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뭔가 계속 세상에서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뭔가 자꾸 변명이 많고 설명이 많고 사울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대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설명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나를 내가 설득하게 돼 있어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 좋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을 사울처럼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가 정당성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옳아진다니까 사람이.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역사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비록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기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잘 이렇게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도 바른 지혜를 얻고 이게 단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3000년 전에 이 시대보다 훨씬 발전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다고 할 만큼 대단히 발전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세상의 원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기술이 발달하고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인간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새롭게 바뀌었을 뿐 그 인간의 본성과 원칙과 뿌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위에서 다스리는 이런 통치 스타일은 뭐 굳이 전에도 말했지만 뭐 왕정 정치다 무슨 황제 정치다 뭐 이런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을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절에는 왕정정치라고 하고 지금은 뭐 민주주의니 뭐니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잘 배우고 지혜를 얻어서 비록 이 시대보다 3000년 전의 세월이 지난 그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도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어른이 옆에 계면 함부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있거나 자기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하다못해 여기 뭐 CCTV가 여러분을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지면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도 심각한 죄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가난하고 연약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 도망칠 수밖에 없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으며 온전했지만 이제 이 사무엘 하서를 보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어도 뭐 살만한 축복이 올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영락없이 바닥을 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삶의 핵심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약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흐르잖아요. 늘 성경이 말하는 건 겸손이에요. 교만을 제일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진정한 믿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이 되돌아간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거는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아기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른다워지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좀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좀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저 이기적인 거 얘기 듣는 건 뭐 다 어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결혼하고도 남자들이 지가 하고 싶은 게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끝까지 고집을 하고 사는 거야. 뭐 아내가 죽어나가든 말하든. 똑같이 거꾸로 아내도 그런 거예요. 공주 대접 받고 살았던 그것만 기억하고 계속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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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정치제도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로 변질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과 역사를 이제 어쨌든 시내산 언약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갈 때 이런 안목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성경을 읽어도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복되고 잘되고 복되고 잘되고 이런 것만 찾다가 볼 일을 다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지금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약속, 언약이 확고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이 세상을 분별할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아무튼 편파적인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극좌가 되거나 극우가 되거나 결국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 중심에 사람이 앉아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흩어진 이후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 뭐라고 말해? 스스로를 신과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집트 왕들은 내가 신이다. 이런 존재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뭐 역사를 보면 과거 로마 황제들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그랬고 그 외에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와 연결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부활승천했대요. 또한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중심에 앉아버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빠진 상태로 내가 안에 있으면 남자도 여자가 돼요. 여자도 남자가 되고. 옳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자체를 거부한 왕정시대의 각각 다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들에 대한 개념이 없고, 뭐 율법, 그래서 율법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났더니 하나도 모르는 거야. 뭐가 이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사랑하고 살아라고 그랬다고. 사랑하는 거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이지, 죄를 덥석덥석 다 안아가지고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사무엘서를 살피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과 배불러서 교만한 사람 중심의 삶의 결과가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상서에 나오는 다윗왕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가난했고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었는데, 이제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은 점점 나아지면서 편해지면서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삶이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늘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민 오고 뭐 여기 와가지고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고 뭐 직장도 생기고 뭐 이렇게 뭐 저 비자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내가 언제 뭐 하나님하고 내가 먼저 가까이 지냈다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일부러가 아니라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이루고 나서 온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처럼 그러는 모습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공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거예요? 처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코람데오의 태도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고, 그리고 그가 정당성을 가지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다윗의 성공의 상태였죠.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이런 코람데오의 신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편의 고백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공평과 정의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막 원수의 상, 목전에서 제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근데 신념만 가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절개, 그러니까 인테그리티한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가진 겁니다. 신념이란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왕을 자신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런 분명한 기준에 따라 사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그가 고생스러운 망명길에 오르고 고생스러운 광야 도망자를 살아도 끝까지 이걸 지키는 철저한 신념의 삶을, 신념을 지키는 절개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절개가 뭡니까? 그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이런 신념을 굳게 가졌다고 해도 상황이 되게 어렵고 급박하고, 그 사울처럼 막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왔던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고 이럴 때,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같은 경우 특히 도망자 시절 막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는 이 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념이 이거 뭐고 빨리 그냥 끝내자, 이런 식의 마음이 사실 우리는 생기죠.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술수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놨더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겠다는 그런 신념을 절대 위배하지 않는 절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분명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행함이 있어서 다윗이 이런 축복 속에 걸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시절 사울왕을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약속 지킴. 그게 순종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결국 이 다윗을 이 온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믿음의 한 모델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서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 믿음의 삶,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모이고 셀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고 또 팀으로 뭘 감당할 때도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런 코람데오의 믿음.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는 피해 다닌 것 같고 나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나는 걷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하고 아니면 나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 약속대로 살겠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었을 때 그거는 이 교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주도적인 여러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리더가 잘못하고 뭐 목사가 잘못하고 뭐 누가 잘못하고 다 핑계가 돼가지고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 분명히 맞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그릇의 문제예요. 우리가 담을 만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쏟아주시는데 우리 그릇이 코딱지만 하면 그냥 코딱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자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다 새고 흘리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다윗이 앉아 있느냐? 사울이 5만 명 앉아 있느냐? 다윗이 5 명 앉아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코람데이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고자 하는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미 뭐 지난번에 살폈던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유다의 왕이 됐다가 7년 뒤에 이제 전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국에 대한 전쟁에서 이제 스스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가 세웠던 그런 이 장군들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제 전쟁터를 떠나서 후방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에 와 있을 때 한가로울 때 어떤 한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정에 확 사로잡혔어요. 자신의 신하 중에 우리아라는 지금 전투에서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바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욕정이 확 차올라가지고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숨기려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이제 우리 쭉 여러분 읽으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 중에 굳이 불러와가지고 수고했다. 너 휴가 줄게.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쉬어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아는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이런 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종들이 있는 그런 데서 자고 말았거든요.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그 총 군대를 이끄는 장군에게 편지를 적어서 이 우리아를 적의 성벽 가까이 붙인 다음에 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지금 사울도 이런 짓을 했었죠. 다윗을 자꾸 자기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는 핑계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자꾸 보냈어요. 근데 그냥 다 이기고 와서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통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 살인교사죄까지. 그래서 코람데오가 삶의 기본적인 태도로 잡혀있는 다윗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런 거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진실인 것 같고. 원인은 뭡니까? 욕정, 말한 것처럼. 욕심에 있습니다. 사울이 걸려들었던 그 함정 그대로 간 거예요. 이미 사무엘상에도 처음에 다뤘었죠. 사울은 그게 빨리 왔어요. 예? 네? 아람과 암몬과 전쟁하면서 금방 그게 왔었고, 다윗은 상황이 아니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서야 이제 그게 되고 났더니 이 욕심에, 욕심을 마음에 담고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욕심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틈을 뚫고 들어가서 한순간 영혼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욕심은 본능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순간적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자기밖에 보지 못하게 해서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 욕심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욕심으로 인한 수치와 잘못, 자기의 이런 교묘한 이런 나쁜 자기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해요. 뭐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뭐 기기 발달로 동영상 찍고 뭐 이런 게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이 남녀가 연애하면서 무슨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뭐 성적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사통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혼전 성관계를 가지면서 뭐 그게 사랑이라고 무슨 동영상에다 남겼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뭐 너 이거 찔렀게 뭐 인터넷에 올릴게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랑스러운 일이면 드러내고 길이 보존하세.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얼마나 좋아. 그럴 것 같은데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습니까? 그건 사랑의 탈을 쓴 욕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끼리 사랑이라는 그런 이곳에 획 돌아가지고서 이게 사랑인지 욕정인지 이게 모르는 상황에서 뭐 서로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욕심이 팍 그냥 맞아가지고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그 욕심대로 하는 행동들이 다 보여요.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이 어른들은 지금 다윗을 보듯이 사울을 보듯이 교묘해요. 아주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해서 들키지 않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지독하게 더 교묘하게 부패하고 더 무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만들고 죄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간통을 숨기려고 했던 다윗은 그 충성스러웠던 부하, 전쟁의 동료를 생각해서 휴가 중에도 내가 내 편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궁 문지기들의 숙소에서 쉬고 전쟁으로 달려나간 그 부하를 죽여놓고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왕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자신의 범죄를 동료까지 완전 범죄로 만들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욕심, 욕심의 식욕, 정욕, 교만 뭐 아무튼 여기에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 이전에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할 정도로 성경의 그 긴 역사를 떡떡 집어가지고서 믿음의 어떤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런 존재였음에도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하면서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유를 외치죠. 요즘 세계 곳곳에서 뭐 계속 들려오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보십시오. 세상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옹호와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까지 법적으로 이제 문제다. 아니 그렇게 해서 존재해왔고 그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아예 입을 봉쇄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핵심은 무슨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원하는데 결국 역차별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소수가 있다면 또 누군가도 어떤 소수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믿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뭐가 이상해요? 소수라는 걸 다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것을 지켜주는 게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훅 뛰어 올려가지고 정작 역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왜요? 다 욕심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그런 본능과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비록 저 사람은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고 나는 양성애를 주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얻는 걸 주장하고 있고 뭐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가 핵심이 되는 이 질서를 없애는 게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무적행의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심판 후에 결국 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뭐 영원히 천국,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못할 때 죽이고 속이고 짓누르고 밟아뭉개고 이런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꼭 그 말세 이 이 종말에 있을 그런 지옥 말고도 오늘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거예요. 그게 지금 300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벽부가 우리에게 딱 정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게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 사사시대 속에서 다윗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살 것인지 이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사사시대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대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가 나를 그 언약과 약속이 나를 지켜가는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돈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세속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죠.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래서 이 믿음의 거장들의 화려한 삶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소수에 보여서 쉽게 지나치는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윗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단지 한순간에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분별해요. 아까 성경을 보는 맛이 그런 거라고 그랬죠. 아, 그런가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의 삶을 통해 이런 함정에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습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이건 이미 뭐 지난번에 살폈지만 이미 하나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죠.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마, 그러니까 이 군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군사 같은 걸 많이 두지 말아라. 어? 그리고 또 너에게 이르시기를 또 하는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그럼 3명, 4명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은 일부일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그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다윗의 위대함과 그 놀라움에 의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들이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도망자와 겸손한 그 광야 시대 그때 잘 보면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의 위로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하지만 댐이 무너지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작은 구멍은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알겠지만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시절부터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까지 이미 6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리고 각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다 하나씩 낳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할 때는 더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둡니다. 다윗의 아내는 따지고 보면 성경을 그대로 근거로 따지고 보면 19명이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지금 7명 말고 가장 먼저 결혼을 했던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죠. 근데 사울왕이 딴 데 시집 보내고 해서 나중에 아무튼 데리고 그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록 품지는 않았지만 그가 노년에 거의 죽어갈 때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하나 더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9명. 근데 나중에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안이 보이는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때 다윗이 잘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만 따지면 다윗에게 있었던 여자가 확인된 수만 19명이에요. 세상의 다른 왕들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이런 은밀한 습관은 이미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딱 갖고 뭔가 딱 쓰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뭐 내 눈에 뭐 도망갈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떤 거야? 성역 없는 그런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성관계를 가지는 거는요. 세상이 말할 땐 그 개인의 삶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연애를 하면 다 아무튼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는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뭐 재혼이나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성경의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성에 대한 이 개념의 문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그 이 기관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이어서 뭐 사랑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죄악이 이 다윗처럼 백주대낮에 그것도 자기 아들이 그 아내를 겁탄하는 일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행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나 끝까지 감출 수 있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더 나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게 다윗처럼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기회가 있는데 이걸 잘 숨겼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쑥 드러내면 그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놓고도 막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용서하시는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한쪽의 열심에 속아서 작은 죄를 키워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교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힐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 교회 속에서 유명한 찬양 리더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간통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지 않겠다는 바른 결단 뒤에 숨어 있는 뭐요? 그러나 나는 성적인 건 내 개인의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 이 젊은 혈기에 그때가 20대니까 뭐 이런 여자를 만날 수도 있죠. 아무나 만난 것도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여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지금 다 하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이 다 열린 게 아니에요. 대문을 들고 갔는데 현관문도 안 열어. 그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관문을 열어서 거실은 들어갔는데 안방 잠그고 뭐 비밀방 잠그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오 거기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또 자녀로 교육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는 걸 소홀히 하거나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직업이나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성도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 있는데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하는 거. 그게 맹세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했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파고드는 이 정욕들, 욕심들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재미로 운세를 보고 뭐 재미로 동영상 보고 야동을 보고 재미로 뭐 이상한 사진을 보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우상 숭배, 이 정욕이라는 괴물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한 편 보고 두 편 보고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괴물이 커져서 어느 순간 다윗처럼 뭐가 하나 딱 꽂히기 시작하면은 통제가 안 되고 이게 이상해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마음속의 모든 문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하나도 감추임 없이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열지 않은 은밀한 방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한 번의 승리를 했다고 해도 정말 위대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승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형이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학생회 회장이었어. 내가 뭐 과거에 뭐 교사였어. 내가 과거에 누구였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누군가.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재형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도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레위기 언약이에요. 신명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기록하는 건 달라요. 그죠? 우리가 다 듣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글로 표현하려면 너무 힘든 걸 아시죠? 에세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적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진 게 없고 삶이 힘들고 배고픈 자리에서는 쓰러지지 않아요. 배고프고 고달플수록 사람들은 더 이렇게 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의 시기를 이기고 그다음에 최고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가면 무너집니다. 하나같이 교만해져요. 거칠고 강한 파도가 오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강한 힘으로 그 위험을 휘쳐가게 되는 어떤 이 준비 자세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제 배불러지면 편안해지는 거죠. 성공이 주는 편안의 시험에 파도가 올 때 다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여러분 함부로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 여기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뭐 지금 이제 여기 와서 뭐 스펙 쌓고 뭐 영어도 못하는데 눈치 보면서 살고 뭐 이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지금도 교만하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막 그 가끔씩 전화가 막 와요. 여기 새벽기도 없습니까? 분명히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일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 막 미치겠는 거지. 뭐 하나님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 멱살이도 잡아야 될 판이니까 이제 좀 너무 부정적인가요? 아무튼. 지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도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는 작은 파도가 우리를 침몰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거장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겼지만 욕심이라는 작은 파도를 허용하다가 밧세바라는 함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사울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끝까지 욕심에 붙들려서 죽을 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살인교사와 강간죄를 저질러놓고도 끝까지 다윗이 막 그걸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바르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 돌아오는 힘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은 것보다 실수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능력. 그냥 회개하고 쏘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나아와서 이 교회 가운데 약속한 것 하나님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우리가 언약을 맺고 가게 한 그 길 앞에서 그 삶을 달려가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사무엘 하를 읽어갈 때 오늘 우리가 살핀 여러 가지 각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기억하시면서 묵상해 가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혹시나 여러 가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자꾸 이렇게 죄에 게으름에 이렇게 욕심에 뭔가 허용하는 그런 죄는 있지 않은가.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 있지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다윗의 그 배워야 될 점이 뭐였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코람도의 신념을 가지고 절개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작은 이 죄를 자꾸 긁어모으는 그래서 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걸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